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느니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죽은 사람이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려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야, 또 한번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가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또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내 안에 예, 죽은 자를 살리신 그분의 영이 오늘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고 또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요? 죽은 자를 살리신 이의 영, 하나님의 성령 그리고 그분의 기름 부으심인 그리스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실제죠. 이것은 그냥 이렇게 기록되어 놓은 어떤 문서가 아니라 이것은 실제입니다. 실제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있다면 죽은 자를 살리신 그분의 영이 그리고 그분의 생명이 그분의 빛이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모든 삶의 변화는요,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생각에 대한 변화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수 구원자로 믿었을 때에 우리의 영은 완전한 영으로 이렇게 거듭납니다. 그러나 이 거듭난 영이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의의 길을 걷고 생명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 이 변화의 삶은 바로 우리의 생각, 마음의 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모든 변화는요, 바로 우리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생각을 완전히 바꾸십시오. 죽은 자를 살리신 이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묵상하시면서 그렇다면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있다면 그분의 빛이 내 안에 있다면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면 그분의 생명이 그분의 의가 내 안에 있다면 나의 삶은 어찌해야 될까? 이것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오늘 내가 어느 위치, 어느 자리에 서서 이 삶을 살아내야 될지를 여러분 생각하시고 판단하신다면 여러분 안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죽은 자를 살리신 이의 영, 부활의 영, 오늘 그 영의 은혜가 지금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요. 자, 여러분, 오늘은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눌 건데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부활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서술해 갑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부활하셨는가? 아마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여기에 말하는 것처럼 이미 죽은 자들은 망한 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부활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요? 부활은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한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 성경의 말씀을 몇 가지를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 죽은 자, 죽은 자로 표현 안 했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합니다. 왜 첫 열매라고 했을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가 잘, 여러분 알고 있듯이 절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절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말합니다. 왜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하면 그 절기를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절기, 이걸 제정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해서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 가장 중요한 3대 절기가 있죠. 무엇인지 아시는 분요?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가장 중요한 절기,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야, 역시 우리 원약이가 저를 딱 중간에서 쳐다보면서 정확하게 오늘 뭐 먹고 싶은 거 있어요? 유월절, 예. 초막절. 또 뭐가 있을까요? 오순절이요? 자, 유월절. 뭐 순서대로 가보죠. 유월절. 초막절은 맨 마지막이고요. 유월절. 예? 무교절이요? 유월절과 함께 시작하는 게 무교절이고요. 가장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의 날인 유월절. 그 다음이 뭐예요? 예? 아, 크리스마스. 아, 그렇지, 맞아요. 야, 맞아, 크리스마스. 근데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빼고요. 그렇죠. 바로 초실절, 그 다음에 초막절이죠. 이 3대 절기를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말합니다. 유월절은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누셨듯이 구원의 절기죠. 출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이달이 첫 달이 되게 하라고 했어요. 그것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 이것을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그 출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유월절의 은혜를 좀 나눴었고요. 그 유월절의 시작이 바로 양 잡히던 예수님이 죽으신 바로 그날부터 시작이죠. 그러면 그 유월절과 시작과 함께 바로 이 주일이죠. 이 주일이 절기로 따지면 뭐라고요? 네? 오늘의 절기가 뭐예요? 초실절. 초실절이 뭔지 아세요? 그렇죠. 초실절은 보리의 첫 수확입니다. 낫을 대서 첫 첫 이삭을 누구께 하나님께 바치라 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날, 이것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레위기 23장 10절 말씀,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게 너희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렇죠. 여기 보면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 곡물의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11절 말씀.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자, 이게 바로 초실절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수확, 보리의 첫 수확 이삭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초실절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관해서 성경을 표현하기를 바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것, 바로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이 성경에서 흐르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뭐가 돼요? 죄가 되잖아요. 첫 사람은 아담으로 통해서 죄가 되었듯이 마지막 한 사람을 통해서 무엇이 일어나요? 구원과 의의 회복이 일어나잖아요. 성경의 사상은 항상 첫째 것은 그 모든 것을 대표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 오늘의 이 본문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듯이 결국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도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대표가 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드려지면서 그 다음에 절기가 뭔지 아세요? 초실절 다음에 오는 절기가? 네? 성경에 보면 왜 이 절기가 중요하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약속대로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야 하지만이 그분이 메시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유월절과 이 초실절을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셨고 두 번째 초실절에 첫 부활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요. 그래서 오늘이 부활절, 성경적 절기로는 초실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초실절 그 다음에 절기는 뭘까요? 오순절? 칠칠절? 아, 그렇죠. 우리가 오순절, 칠칠절 말하는데 사실은 정확하게는 오순절과 칠칠절이 하루 차이로 구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7주, 7, 7에 49, 49일이 지난 49일이라고 해서 77절이라고 말해요. 7주. 그 7주가 이 77절이 뭐 하는 날이에요? 77절이 무슨 날이에요? 왜 77절에는 하나님께 뭘 드려요? 네? 맥주절이라고도 말하죠. 이 77절은 무엇을 드리는 제사입니까? 공집사님. 성경의 지식에서 굉장히 해박한, 근데 정성희 집사님이 계실 때만 힘이 나더라고요. 아, 꼭 저기 근무 가시고 안 오신 날은 굉장히 이렇게 적이 있는데, 그래서 공주사님께서 부활절을 기념해서요, 저기 떡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기 장집사님이 좋아하시는 가래떡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가래떡만 먹을 수 있느냐. 그래서 뭐 콩이 들어간 콩떡도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두 종류를 준비했는데 여러분 예배 끝나고 맛있게 드시고 가래떡 싸가셔서 이렇게 냉동고에 넣으셨다가 맛있게 구워 드세요. 할렐루야. 감사하지 않아요? 굉장히 나 먹어보니까 맛있던데요. 네, 부활절을 기념해서 감사함으로 또 이 섬기셨습니다. 자, 할렐루야. 그러면 칠칠절 맥주절은 뭐 하는 날인가요? 그날은요, 여러분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드려지는 날, 부활의 첫 열매, 첫 이삭이 바로 초실절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이 77에 49, 49일 동안 계속해서 보리와 밀의 추수가 이어져 가요. 그 추수가 끝나는 날이 언제냐면 바로 77절입니다. 그래서 추수가 끝나고 하나님께 네,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왜 이 예수 이 부활의 첫 열매의 이 보리 이삭을 보리 이삭은 어느 지역에 이삭이 드려지는 줄 아세요? 갈릴리 지역에 이삭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갈릴리 지역은 화산죠, 화산지대, 현무암지대래요. 그래서 흙이 굉장히 검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보리가요 수확이 가장 잘 있고 빠른 지역이 바로 어디냐면은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있는 보리 이삭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익는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거기가 이제 마지막 수확을 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건데, 이게 순차적으로 뭐예요? 빨리 익는 지역부터 추수가 이렇게 진행이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해발 800m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지역에 이 보리 수확이 끝나면, 끝나는 날에 이 모든 수확이 끝난 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게 칠칠절.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뭐예요? 오순절입니다. 그러면 오순절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새로운 시대, 새 시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인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절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인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로 드려지면서 그것이 완성되어져서 언제요?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제사가 완벽하게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믿음의 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로 오늘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보시면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말씀하듯이 각각 자기의 차례대로 되려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부활의 첫 열매로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나서 그다음에 완성은 뭐예요? 계속해서 그다음 순서로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잖아요. 그 농사의 그 절기의 원칙대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면 두 번째, 그 다음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께서 뭐 하실 때? 강림하실 때. 그러니까 다시 오실 때에 누가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네? 성경대로 보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으시고 부활의 몸으로 어디에?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셨듯이 오늘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께서 올려지셨듯이 그 다음에 누구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실 때에 저와 여러분이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활이 있어요. 세 번째 순서는 누굴까요? 그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그것은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것처럼 오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완성되어졌고요. 성경에 예언되어진 대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성경의 약속대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오실 그날에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기가 뭐예요?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말하죠. 이 초막절은 뭐하는 날입니까? 추수 때죠. 마지막 추수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날, 그것이 바로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말합니다. 마지막 추수 때가 또 남아있는 것이죠. 성경은 계속해서 완성되어지고 또 예언되어진 일들이 우리 시대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이 성경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에 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셨고 또 성경대로 오늘 이 초실절의 부활의 첫 열매로서 부활하셨습니다. 결국은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는 그 증거가 바로 부활인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주신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에 대한 확증이요,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 팩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부활이 주는 의미를 좀 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많은 예수님들이,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왔습니다. 안산홍이도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죽었는데 어땠어요? 부활하길 기다려도 아직도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겠어요? 어? 성경대로 온 하나님이 아닌데 부활 안 하죠. 많은 자칭 예수라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어땠어요? 다 죽었습니다.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증거가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시인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사실이라면 우리는 양자, 어떤 사람이든 양자 태기를 해야 되겠죠.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던가 아니면 반대의 삶을 걷던가,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초실절의 부활의 첫 열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결국 부활은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이 주는 두 번째 의미는 뭘까요? 부활이 주는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의로움에 대한 증거입니다. 자, 로마서 4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라고 성경은 정의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정확하게 누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반대로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의로움,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분명히 살아나셨다면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의로움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죄 때문에 죽으셨고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부활은 우리의 의롭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옆사람 보면서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의인입니다. 구원받은 죄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의인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죄에 대해서 뭐 하셨기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값을 지불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살아나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의로움을 위해서.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의로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죄에 대하여 죽으시고 왜 의로움을 회복하셨을까요? 왜 의로움을 회복하셨을까요? 여러분, 상의자매님. 우리 연우 형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왜 하나님께서 부활하심,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의롭다, 우리를 의라고 칭하시고 의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게 하셨을까요? 왜 의로운 자라 칭하셨을까요? 그냥 죄에 있는 상태로 냅두지. 왜 죄를 깨끗하게 제거하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의를 주셨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결국 죄된 우리의 죄를 없애고 거기에 하나님의 의를 넣어주신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요? 장 목사님.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 끄집어내서 그냥 없애버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오름인 기준인 하나님의 의를 넣어주셨을까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너희는 이제 의롭게 되었어! 라고 선언했을까요? 부활은 우리가 의로움에 대한 증거입니다. 왜 의를 주셨을까요? 할 말 있으시죠? 아, 우리가 부활해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많이 생각하고 지금 저한테 쳐다보면 꼭 질문해달라 이런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저하고 눈을 안 맞으시는 분은 오히려 고개 숙이고 있는 분에게 질문을 왜 우리를 의롭다 하셨을까요?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끊어진 건 죄 때문입니다. 교제의 끈이 완벽하게 끊어진 것이죠. 이거에 대한 회복이 무엇이에요? 자격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죄는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 영광의 빛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냥 가려집니다. 죄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 관계가 끊어진 것이죠. 이거에 대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격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그게 할 수 있나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노력으로 그게 가능한가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자격을 줘야지만이 그 자격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고 거기에 하나님의 의를 주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격 있게 하셨습니다. 어떤 존재로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존재.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하나됨.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 앞에서의 담대함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내가 노력해서 얻어진 게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애쓰고 수고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쁜 행동과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자격을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누구를, 나를 뭐해서, 사랑해서, 동기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나를 사랑해서, 나를 사랑해서,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해서,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전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자격 있게 하셨어요. 자격 있게 하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좀 누려라. 내 안에 있는 은혜를 누려라. 나와 교제하자. 너 이제 자격 있어. 나와 교제하자. 그리고 더 나가서 뭐예요? 너와 내가 하나야, 하나. 네가 나고 내가 나야. 우리는 하나야. 한 가족, 한 몸,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시는 은혜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얻는 거예요?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왜? 내 노력과 내 행위를 통해서 얻어진 거라면 절대 담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값없는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 아주 사랑받는,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사랑받는 자녀로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서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그리고 담대하게 뭐 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 어느 상황이든,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두 아들을 기억합니다. 재산을 탕진하고, 탕자라고 말하죠. 재산을 탕진하고 유리 방황하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온. 그냥 내가 그 집에 가서 뭐 종이라도 좀 해서 살아야겠다라고 돌아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은혜는 뭐예요? 아버지가요, 계속 보고 있었어요. 저기에서 온. 그 아버지는, 그러니까 그 성경은 뭘 말하고, 뭐 딴 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분명한 거는 그 아들이 오는 것을 그 표현을 보면 기다리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어요. 그때 그 아들이 왔을 때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냥 네 선택에 의해서 네가 갔지만, 내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뭐 하니까? 그냥 그 자기는 뭐 행위를 보면은 뭐 어떻게 뭐 돋볼 게 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나는 거기 가서 종이라도 살아야겠다는 마음, 나는 아버지의 종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뭐예요? 먼 발치에서 보고 막 달려가서 안고 입 맞추고, 그러고 나서 뭘 합니까? 거기에다가 옷을 갈아입혀주고, 그리고 반지를 끼워주면서 어디로 올려요?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은혜는요, 우리의 의로움에 대한 증거, 이것은 자격입니다. 이 자격은 내 노력, 내 열심, 내 어떤 행위를 통해 얻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자격 있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해서 너와 내가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사랑하셔서 교제케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뭐해라? 하나님과 화평을 뭐하자? 누리자! 옆 사람 보시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십시오.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교제 안에 이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유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찌 잘못된 행동을 안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하루에도 수백 번, 수만 번이라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격 있게 하신 거래요.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죄의식을 갖는 것은 무엇 때문에 정죄의식을 가져요? 내가 인식하고 있는 죄 때문에 정죄의식을 갖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질문해요. 과연 여러분, 내가 인식하고 있는 죄가 많을까요?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 죄가 더 많을까요? 어떤 게 더 많나요? 내가 죄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니 인식하는 게 많아요? 아니면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는 죄가 더 많아요? 예?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건 내가 잘못했어! 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죄가 많아요? 아니면 나는 전혀 인식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그냥 있는 죄가 많아요? 그 비율로 따져보면. 아마 인식하지 못하고 짓는 죄가 더 많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정죄의식은 무엇 때문에 갔습니까? 인식하지 알지도 못하면요, 정죄의식도 없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인식하기 때문에 정죄의식을 갖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린 건 하나님께서 주신 의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그 본질을 따지자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요? 설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단지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를 끊는 것은 잘못된 정죄의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의인입니다. 왜? 그분이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가운데 이 살아가면서 짓는 이 정죄의식, 정죄를 주는 그런 죄가 있다면 요한일서 1장 9절처럼 뭐라고 말해요? 즉시 자백함으로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의식을 해결함으로 거기서 빠져나와요. 돌이킴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다시 한번 옆 사람 모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자격 있게 하셨어. 그 자격은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자격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자격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의 자격입니다. 아들은요, 모든 것을 받고 모든 것을 소유한 자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이 시간 완전히 바꾸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격과 그 은혜와 화평을 누리는 자로 나타내십시오. 나는 자격 있는 자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받은 그 유업을 받은 자야. 그리스도인인 나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주신 놀라운 유업들이 내게 있어. 나는 그런 자야 라고 선언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예수님의 이 부활은요, 승리의 증거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최초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여자의 후손에 관해서 말하죠. 뱀에게.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뭐 할 것이고? 밟을 것이고. 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자의 이 뱀이 가지고 있는 최종적인 권세는 뭘까요? 어찌하든 간에 도둑입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죽음, 사망이 역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사망이 역사하도록 만든 것이 이 사단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인류 가운데 죽음이 역사하도록 죽음에 매여 종로로 타든 일에 아주 그냥 목숨 걸고 아주 그냥 최대의 소명을 가지고 행동하는 게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어찌하든 간에 우리를 사망하게 사로잡히고 사망의 종로로 타도록 만드는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요. 상하게 할 것이요. 결국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림을 예언합니다. 그러면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 56절 5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요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오늘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뭐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진짜로 죽으셨어요. 이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진짜로 죽으셨습니다. 근데 죽으신 그분이 어떻게 되셨어요? 죽음이라는 권세를 깨뜨리고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사망을 이기신 이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부활은 승리의 증거입니다. 부활은 승리의 증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사망의 종노릇하고 사망이 우리를 도전하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어찌하든 간에 우리가 사망과 어둠 가운데 이렇게 그 영향력 아래에 있기를 이 미혹하고 도전하고 삼킬자를 찾는 우는 사자처럼 이렇게 삼킬자를 찾는 거예요. 누가요? 사단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활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어둠으로부터의 승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승리자의 의식을 가지십시오. 사망에 관련된 것들이 뭘까요? 사망은요, 죽음입니다. 사망은 질병입니다. 사망은 슬픔, 더 나아가서는 우울, 괴로움, 절망, 기타, 우리 삶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것에 뭐하게? 종로로 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사망을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사망이 생명으로, 사망이 빛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한 승리가 이 부활의 승리를 통해서 그 승리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삶의 도전이 있건 그것에 그냥 있는 그대로 여러분을 그냥 방치하지 마세요. 그냥 방치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 도전에 그냥 자신을 내버려 두지 마세요. 오늘 이 부활의 은혜를 통해서 승리하신 부활의 은혜를 강력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아, 사망아, 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거기에서 빨리 빠져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마지막으로 말씀 볼게요. 자,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에게는 사망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는 생명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자,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당신 안에는 하나님의 빛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을 주장하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걸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철매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을 이 시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기도합니다. 부활의 영이신 생명의 영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의 임재하심과 승리하신 승리가 내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이 시간 주님의 임재 안에 함께 기도드린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임하셔서 생명으로, 빛으로,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그 영이, 살리신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든 어둠에 속한 것들을 거절합니다. 질병도 거절합니다. 어둠에 속한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거절합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내 안에 승리가 있음을,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직 말씀을 따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걷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들 10년 가운데 더 충만하게 임하시고 좌정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의 은혜와 깊이와 넓이와 부요함이 어떠함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걷는 기쁨의 삶이, 감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